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를 따뜻하게 다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와 달리 달가워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또 다른 맏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의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대치되는 부끄러운 것임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이제 맏아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그의 손 위의 아들은 들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오면서 집으로 가까이 왔을 즈음에는 그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들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강한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밭에서 종들을 데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춤추는 소리들이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영문을 알수 없었던 큰아들은 이에 종들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종은 이 맏아들에게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오늘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받아들여 지금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까지는 한 핏줄인 그 형도, 그가 괘씸하기는 했어도, 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 돌아왔으니. 그가 이제 그 죗값을 치르고라도 계속 동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걸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맏아들의 심기를 건드린 문제는 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 몫을 미리 받아서 모두 이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정신 나간 동생을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열면서까지 그를 환대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큰아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흠신 두들겨 패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죄인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벌을 주어서 그 벌을 다 받고 회개하고 잘못을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거나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큰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아들이 오늘 듣지 않니 동생이 오늘 돌아왔는데 오늘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온 집안이 지금 잔치를 벌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데나리온의 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기용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시, 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도 각각 이렇게 다른 시간의 차이를 두고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기용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물 때 주인은 자기가 불러서 일을 시킨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이제 먼저 이른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나중에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는데 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기용할 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응?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동일하게 몇 시에 들어와서 일을 했건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내가 주겠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오?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든, 그를 일찍 구원으로 불러주시든, 아니면 늦게 구원으로 불러주시든, 그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든,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든, 그게 왜 당신들한테, 너희들한테 중요한 것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누구는 나중에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오래도록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고, 누군가는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어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쟁의 이유가 되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치우친 경직된 생각으로 구령에 대해서 한 영혼의 돌아옴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즉 선택과 유기를 믿는 이 교리적인 지식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메마른 지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신앙이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감동도 없고 거룩한 슬픔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그저 뭐 내일이 잘 되는 것만 기쁘고,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슬프고 분노가 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걱정하는 일 때문에 성도 가운데 누구를 염려하는 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다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에. 그러나 그는 분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해들을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결코 당신이 염소 새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더불어 기뻐하도록. 그러나 창녀들과 더불어 당신의 재산을 먹어 없앤 당신의 이 아들이 왔을 때 당신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큰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은 조금도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거듭 권하고 있었습니다. 권하다라는 말이 미완료 능동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집 밖으로 지금 나와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는 큰아들을 아버지가 계속 그를 붙들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아버지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길래 다 덜어먹은 이 둘째 아들도 매일매일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더니 이번엔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나는 이런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두 아들 때문에 절절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문제고 큰 놈은 큰 놈대로 이렇게 또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두 형제의 모습이 유신수님의 예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고독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가서 다 덜어먹고 하나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끈질기게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환영하는 자리에 결코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이 큰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로 더 그의 감정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찍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 어김없이 성실하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내주면서 네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 염소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실컷 즐겨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내이 동생은 저놈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돈 가지고 가치는 일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창녀하고 뒹굴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놈인데 저놈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은 오늘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왔는데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예화 속에 왜이 큰아들의 이런 태도를 말씀하고 계셨느냐. 이 같은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걸 뭘 기뻐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자들보다 내가 정통한 사람이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지키고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급급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죠.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착한 척,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척,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척,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알 바가 아니었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누가 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중요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들이 그러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젊은이도 인정할 수 없었고 그가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 자기 자신에게 자아도취가 되어 있었는 거죠. 열심히 오늘도 예수 믿고 있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고, 열심히 성경 보고 있고, 교리 공부하고 있고, 여러 좋은 책들을 읽고 있는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건 관심 없고, 열심히 뭔가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 열심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도량이 없다면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체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비판과 정죄를 일삼은 자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영혼 자체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없고 그저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만 일삼는 바로 주님의 비유 속에 큰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준 바가 없던 아버지가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큰아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믿는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신자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이 큰아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자기만을 아는 그저 자기 감정만 중요한 자기 판단만 맹신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율법만 지키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리 좀 많이 알면 장로교의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부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만, 교리적인 지식만 추구하면 그것으로 마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일들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큰 아들은 상식의 선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취한 행동을 그래서 큰 아들은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도저히 아버지답지 않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아버지가 틀렸다 이겁니다. 저놈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는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장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상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만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그런 건가요?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랑은 허비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도 받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게 악을 행했어도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비록 불합리해도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다 판단해서 저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합리적인 것입니까? 사랑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인가요? 사랑이 보여주는 그 희생이 그런 거예요? 틀에 박힌 기준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 그게 사랑의 전부입니까?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율법은 제한적이고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잣대입니다. 칼날 같은 잣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율법으로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바라고 타인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대하기를 바란다면 모순 아닙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여기는 모순. 나는 내가 저지르면 연약함이고 타인이 저지르면 아주 악의적인, 고의적인 이런 죄라고 규정하려는 옹졸함. 네? 내가 지키지 못한 건 나의 연약함이고 남이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버지의 답변을, 아버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겠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모든 나의 것들은 너의 것들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너의 이 형제는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고 그는 잃고 있었는데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맏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어투를 보십시오. 야인 나쁜 놈아. 응? 이 형이라고 하는 놈이 못나게 말이야. 응?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그걸 배아파해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한 말로 얘야, 얘야. 성경에 예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정한 표현입니다. 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들아. 어떨 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딸아, 언제 엄마가 이렇게 딸을 불러요? 기분 나쁠 때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뭔가 참 좋은 말을 타이르고 뭔가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교훈을 하려고 할 때 더 친근감 있게 부르잖아요. 어? 이놈아 이렇게 안 하고 아무개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에 테크논, 얘야, 아들아, 다정한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분노를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아들아 하고 다정하게 큰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땐 다 덜어먹고 온 놈도 아들이고 그 동생의 배 아파하는 이 큰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아버지가 맏아들의 권리와 그의 주장을 다분히 이해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과 반응입니다. 아들아, 얘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왜 지금 그러는지 다 이 아비는 이해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렇게 흥분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 아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해명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지 않았으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 대한 이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집의 맏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응? 아무개야, 너는 내 집의 장손인, 내 큰아들인, 내 분신이고 이 유대인들은 장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상속되는 이 장자가 제일 위란 말이죠. 모든 축복도 그렇고 이 재산 계승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라 그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응? 너는 이미 내 맏아들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냐? 만일 맏아들이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를 한 마리 잡아주시오 라고 했으면 이 아버지가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 즉 황소 한 마리 잡아서 저 친구들하고 잔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라면 아버지가 아까 내가 왜 너한테 황소를 내가 이 돈이 얼만 되게 어? 너 정신 나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큰아들한테 절대로 흔쾌히 허락했어요. 한 마리? 한 세 마리는 잡아라. 어? 네 친구들 다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한세 마리는 잡아서 한 며칠 동안 실컷 한번 친구들하고 즐겨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아버지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맏아들에게 물려질 재산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 비해서 자신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무슨 말이냐. 내 것이 이미 다, 내 것이 이미 다 네 것인데. 이런 말로 큰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과 소유에 대해서 이미 다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유고시 아버지와 같은 집안의 가장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장남의 위치였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한과 자기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그 모든 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들은 당시에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층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런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죄인들이 무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언가 바른 것을 알았다면 바르지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른 걸 알고 있다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도 그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 바른 방법을 찾아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소망하면서 기다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뭔가 옳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 지적하고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옳지 않음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오만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는 자로서 바름을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는 자와 바르지 않은 자들을 그들도 우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평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붙어 있었는데도 둘째는 워낙 이게 막 나가는 인간이라 뭐 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 아버지의 측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몰랐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멀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떠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일까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탕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오직 자기의 의로움만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불의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아버지가 문제다. 응? 저런 놈을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저놈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저놈이 저런 것이. 이런 논리인 거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 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로 기뻐하면서 그로 인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기다림과 기도와 절제와 자기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를 내 마음만 드러낼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개혁도 중요하고 진리를, 바른 교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어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이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먹는 것을 먹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히 용납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미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뺨을 부비면서 내 동생아,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이 형도 네가 다시 돌아온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이 저 따위 놈을 응?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앉아있다고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고독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더 예리한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겁니다. 거기다 자꾸 사람을 내 생각을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자 이거죠. 주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